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복음서 가운데 가장 신학적인 책을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아주 신학적인 그런 책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묘하게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16장 넘어가면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오묘한 그런 그 진리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책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이 정말 사악하고 정말 죄 가운데 빠진 이런 사람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든지 영어로 whosoever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전한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자, 영전한 생명은 뭐냐? 말 그대로 끝이 없는 생명이에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영존하는 그런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뭐냐? 땅에 있는 이런 생명은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어도 지저분해요. 더러워요. 근데 영원하다고 할 때 그 이터널하다는 거는 땅과는 달리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영원 무궁토록 사는 이거를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이 두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죄로 인해 다 죽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려고 하는데 제 아내와 어떤 자매님이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교회 나오지 못합니다. 아시는 분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그 전화를 이제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 때문에 모두가 죽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나 여러분 다 무덤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덤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여기 보면 영원히 산다 그랬잖아요. 영원히 다시 살려면은 말 그대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필요해요. 일어난다. 우리 이제 이걸 부활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영어에서는 그냥 일어난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죽어서 죽으면 다 누워 있잖아요. 그 누워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논리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제 아버지 어머니가 저 파주저 공원 무덤에 지금 누워 있어요. 저 상태로 있으면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뭐가 있어야 가능하냐? 부활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너희가 부활해야 된다. 부활, 부활에 대한 그 신학적인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다수가 그냥 죽으면 끝이지 뭐가 더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 목숨이 붙어있는 한 가장 좋은 거 먹고 가장 좋은 차 타고 가장 좋은 집에 살고 많이 여행하고 이게 끝이지 뭐 그거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대다수 사람들 종교를 가진 뭐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이런 거 뉴에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죽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또 태어나서 다음번에는 뭐 개도 되고 사자도 되고 뭐 동물 뭐 짐승도 되고 착하게 살면 좋은 사람도 되고 이거 윤회를 가르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책, 이 책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은 죽어도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죽어도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정죄의 부활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런 그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의 그 정죄의 삶을 살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도록 선택하는 걸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주 공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이라는 이런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이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예수님 믿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소위 나이롱 환자가, 나이롱 신자가 많아요. 예수님 왜 믿느냐? 그냥 뭐 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여기서 그치면은 그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하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삶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삶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지. 이 세상에서만 지금 살면서 겨우 소망 갖고 살아야 되겠다면 믿을 필요 없는 거다. 가장 비참한 자다. 왜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하냐? 15장 47절 가서 보니까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사람 아담이 있고 두 번째 사람 그리스도가 있는데 첫 사람 아담은 육신에 속해서 땅에 속해서 부패할 수밖에, 죄 때문에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고, 두 번째 아담 그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신 그런 분인데 이 하늘에 속하신 분의 그러한 그 형체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몸이 변화가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50절에 바울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거 살과 피는 많이 살아야 80년, 90년밖에 못 살잖아요. 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그 왕국,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이와 같은 권세는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는 건데 이 살과 피는 썩으니까 그거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부활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썩는 것이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으니까 여기 썩는 것이 변화가 돼서 썩지 않는 것으로 변화되는 이 일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구약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미스터리를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하겠다.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다 변화가 된다. 나팔 소리가 나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어납니다. 제 장모님과 제 장인어른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갔던 우리 최정례 자매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그렇게 돼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다. 그래서 왜 부활해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속성. 그러니까 이 몸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몸으로는. 그래서 영화로운 몸, 여기 가서 보니까 영적인 그런 몸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다녔던 그 몸, 그 몸으로 부활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필요한 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부활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오늘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줄곧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영원한 생명,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된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부활이 필요한데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는가를 내가 오늘 보여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내가 한번 실증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바로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서 이미 나흘이나 돼서 그의 누이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냄새가 풀풀 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이 사람을 무덤에서 불러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통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기적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베푸신 기적은 이게 일곱 번째 기적이에요.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본인 자신이 부활하는 게 나와 있고 사람들에게 보여준 건 일곱, 일곱이라는 건 완전한 숫자인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개의 기적이 있었지만 요한이 일곱 개만 간추린 거예요. 일곱 개만. 그 일곱 개 중에 맨 마지막에 최고의 기적,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적, 절정의 그 기적, 그 기적을 지금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산다. 죽어도 산다. 요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예,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냐? 정말로 내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예,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 파주에 이렇게 모시면서 그래도 거기 뭐 묘비에 뭘 하나 적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서 이 말씀을 그냥 적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이 말씀을 적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활하는 거 저와 제처와 우리 사랑 친백의 모든 성도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부활할 거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장은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11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또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 이게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예수님과 유대인들 대화하는 걸 봤잖아요. 예수님은 이걸 얘기하는 이 사람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시각이 다른 것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이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고속도로 아니면 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그냥 무슨 사고가 났는지 길이 이제 꽉 막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여기 서 있어야 되는데 옆으로 가냐 어떻게 가냐 뭐 또 길이 나오고 그럼 뭘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냐? 우린 지금 평면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시각은 평면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새의 시각을 가졌다. 하늘의 시각을 가졌다. 저 위에 떠서 사고가 난 지역을 한번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저기가 뚫렸구나. 보이죠? 저길로 가면 되겠구나.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은 그냥 이것만 보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시각은.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저 위에서 어떻게 가야 될 거를 아시고 거길로 사람을 인도하시는 거 이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 대화하는 거 보세요. 또 예수님과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대화하는 거 보세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 보세요. 시각의 차이가 있구나. 예수님의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은 빨리 가서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인간의 시각이에요. 예수님은 거기 이틀이나 더 머무시고 그 결국은 죽은 지 나흘이 됐을 때 거기 가시는 거예요. 이 시각이 다른 거예요. 자, 이런 거 보면서 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사로가 부활하는 거 부활로만 보지 마시고 이 사건을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최악의 상태 이걸 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지 한 시간 된 게 아니라 나흘이라는 데서 냄새가 풀풀 나는 이런 상황 말 그대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든지 또 정말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이혼했다든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속을 썩여요. 예, 아이들이. 예, 지난주에 어떤 분이 예, 저하고 이렇게 뭐 카톡을 보내는데 참 그분이 정말 좋은 대학을 다니고 미국에서 이제 대학 교수를 하고 이제 이러는데 목사님 참 어렵습니다. 이 아이들 다 키워놓고 지금 대학교 다니고 이러고 있는데 그냥 아이들이 게이 동성애자들하고 그냥 같이 몰려다니고 동성애 낙태 이런 거 뭐 얘기해봐야 애들이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는데도 애들이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 지금 제 큰아이가 얘기하는 게 예, 엄마하고 얘기하는 게 미국에서는 애가 배에만 있으면 언제든지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낙태를. 무슨 얘기냐. 40주까지잖아요. 뱃속에서 나오기 바로 전까지만 있으면 낙태를 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일이다. 그걸 보면은 정신을 차리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교회에 다닌 사람도 괜찮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속을 썩여요. 엄마 아빠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데 가서 좌익 선동하는 데 가서 이거 하고 있고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 정말 이럴 때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그렇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시각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냐 이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사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른 시각으로 이걸 접근하시는구나 이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잖아요. 예, 다윗이 그냥 양을 치는 그런 목동에 불과했어요. 자,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싸움을 하러 나갔습니다. 아 그런데 저쪽에 블레셋 그 진영에 골리앗이라고 한 키가 3.5m가 넘는 이 골리앗 투사가 나와서 매일같이 40일 동안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싸워서 이기면 그럼 우리가 너에게 항복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나한테 항복해야 된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해. 아무도 나와서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와서 딱 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는 그렇죠. 너는 너 신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온다. 여러분 키가 얼마나 됐겠어요? 160 되는 사람이 160cm 되는 사람이 350cm 되는 사람 앞에 서갖고 그렇죠? 나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온다 하더니 무림매 돌을 던져갖고 그냥 이마를 쳐서 쓰러뜨리고 죽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시각이 다른 거예요. 같은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시각을 보는 그 시각을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다윗은 그거를 찬스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찬스로 보고 무림매도를 돌려서 그래서 이 골리앗을 죽여버리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보는 그런 시각이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나사로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것 같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그런 축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배경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공생애는 장막절에서 시작해서 이제 세 번째 장막절이 이제 3년이 지난 그런 시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어디까지 갔어요? 성전 봉헌절까지 가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12월 25일쯤 간 거예요. 이제 예수님 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할 날이 한 세 달 반뿐이 안 남았습니다. 세 달 반. 자, 이런 거 이제 기억을 하시고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이 줄기차게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유다 백성을 설득하고 특별히 영원한 구원, 정말 이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이걸 받아야 된다. 이걸 받기 위해서는 나를 믿어야 된다. 그렇죠? 설명하고 말씀하시고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설득을 하는데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제가 요새 이거 성경을 준비하면서 야 정말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거를. 그렇죠? 할 수 없어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또 하나의 엄청난 기적을 일으킵니다. 말 그대로 태어나면서보다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의 눈을 떡뜨게 하는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난 한 2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봤는데 한 번도 눈을 뜬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고 다 본다고 얘기하면 정말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아요. 안 듣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거 일어났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시도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이면 목자가 가자 그러면 알아듣고 가고 쉬자 그러면 쉬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내 양인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적들을 보여주고 해도 그래도 너희가 설득되지 않는 걸 보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이 아니면 아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마귀 자식들이다.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죄 가운데 죽어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죄 가운데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호소의 말씀까지 하세요. 나를 믿지는 않아도 내가 하는 일은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보면 생각을, 사람이니까 지각이 있으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조금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야기하는데 나하고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 근본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은 나는 말씀이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10장에 이제 가서 보니까 39절에 그들이 다시 그분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피하시고 요르단 건너편에 처음에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주던 아마 베다바라라고 하는 이러한 그 장소로 가셔서 거기 가서 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로 몰려온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서 42절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이 생겼다. 말 그대로 부흥회가 유대 지방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거 할 수가 없으니까 부흥의 집회가 요르단 건너편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러고 있는데 이제 11장이 열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나사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마리아와 그다음에 마르다 이 두 사람 그다음에 나사로 이 세 사람이 온누이가 돼서 베다니에 살고 있었다. 근데 지금 무슨 얘기냐. 여기 가서 보니까 그의 누이들이 3절에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뭐 고쳐주십시오. 빨리 와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께서 사랑하신 자 나사로가 병들었으면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더 이상 뭐 얘기 붙일 필요도 없는 거, 더 이상 붙일 필요도 없어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급박한 상황이니 결국 와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 마리아하고 마르다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이제 42절에 나와 있는데 뭐 거기 가서 보니까 나사로 얘기는 안 나오고 마리아하고 마르다만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의 성격을 가서 보니 마르다는 아주 쾌활하고 그렇죠?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나오고 마리아는 거기 마르다에 비해서 좀 조용하고 그렇죠? 말씀을 조금 더 묵상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그런 여인으로 나와요. 근데 거기 나사로라고 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걸 보니 다수의 이제 그 신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제일 위에 마르다가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있고 그 밑에 아마 남자 동생으로 나사로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누이들이 예수님께 이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우리 동생 지금 나사로가 심각한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 지방 예루살렘 거긴 데서 일하시다가 저쪽 요르단 쪽으로 이제 물러가셨어요. 그 물러갔는데 그 옆에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은 3km뿐이 안 떨어졌거든요. 거기에서 여기 사람을 보낼 정도면 하여튼 계속 교감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하고 예수님 일거수일투족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 줄 알아야 거기다 사람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한 그러한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가정이구나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다 제가 읽을 수는 없고 여기 보면 일반 사람이라고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갖게 될 이와 같은 그 미스테리가 있어요. 첫 번째 나사로가 이렇게 이제 아픈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가 아픈데 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그대로 저렇게 죽도록 예수님이 내버려 두셨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다 아시잖아요. 이미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 나중에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 죽은 거 아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를 죽도록 내버려 두실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퀘스천 마크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최정례 자매가 하나님께 먼저 갔어요. 나이가 이제 45, 6, 7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매 하나님이 왜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실까.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을 때 이런 미스테리가 있었어요.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뭐냐. 그렇게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다고 하면 빨리 가셔서 뭐 안수를 하시든지 하셔서 이 사람 낫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그날 그대로 있고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 다음날 가시니까 나흘째가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어떤 게 있냐,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로 다시 들어오시는데 갈릴리 가나에서 좀 떨어진 곳에 가버나움에 있는 그 귀족이 내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가나에 있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이 병이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아 정말 예수님이 지금 여기 요르단 건너편에 있어도 그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그럼 여기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일반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사람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차이가 있는 걸 좀 보게 돼요. 자, 일단은 긴 얘기 그만두고 먼저 결론의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하면 일단은 만사가 형통해야 되겠지. 그렇죠? 사랑하면 일단은 그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지. 암이라든지 무슨 병 같은 거, 무슨 사고 같은 거, 그렇죠? 악한 일은 우리 가정에 절대 일어나야 되지 않겠지. 일어나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로 죽지도 않고 고통당하지도 않고 사고도 절대 그 집에는 생기지 않고 감기도 안 걸리고 이렇게 사는 그런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하는 그런 방식대로 예수님 믿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보호해 주시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잖아요. 자, 근데 극단적인 예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 못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사랑하는 거 확실합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확실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이 세상 사람도 죽지 않는 그 십자가에 그 죽음을 당하고 어떻게 지옥불에 그와 같은 그 어려운 그걸 고치고 그 엄청난 고통과 사람들의 멸시와 수치 이런 모든 걸 다 당하잖아요. 그 아들이 그 일을 하도록 방치해 두시잖아요. 아버지가. 맞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데도 왜 그래요? 그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이와 같은 고통을 겪도록 지금 아버지가 그대로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자, 제자들이나 우리 모두 대다수의 바람이 뭐예요? 빨리 가서 나사로 죽지 않도록 좀 손을 얹으시든지 뭐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생각이 다릅니다. 11장 4절 가서 보시고, 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 살리나 이 사람이 죽느냐 이거가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영광이 되지 않느냐를 첫 번째 주제로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거나 이럴 때 무조건 가서 불평불만 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한번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내가 혹시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시편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운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단순히 나 어려움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시고 이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여기까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주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고 나서 또 나오는 게 뭐냐. 어떻게 예수님이 금방 가세요 안 가세요? 안 가세요. 자그마치 이틀을 더 머무시는 거예요. 전령이 왔어요. 그날 하루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틀 머물고 네 번째 날에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이틀을 더 머무셨잖아요. 예수님도 우리 사람 생각에 아우 왜 좀 빨리 안 갈까? 빨리 뭐 일이 왜 이렇게 좀 해결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만 하세요. 제가 성경 구절 다 읽지 않습니다. 2장 4절, 7장 6절, 8절, 8장 20절, 12절, 23절, 13장 1절, 17장 1절 가서 보면 요한복음의 주제가 나와요.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다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내 때가 오지 않았다. 예수님이 내 때가 왔다. 내 때가 오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의 관점을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나사로 같은 경우는 사람이 왔어요. 와서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하는데 이미 예수님 아셔 죽었단 말이에요. 그날 이미 하루 죽었고 이틀 더 머무시고 가니까 가슴이 뭐라 나흘이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 전령도 알지도 못하고 지금 죽어 살아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신다는 거예요. 이틀을 더 머무신 이유 말씀드린 대로 기적 중에 절정의 기적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 입을 완전히 다 잠궈 놓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한이 기록한 그런 기적 가운데 말씀드리는데 일곱 번째 기적이에요. 절정을 이루는 그런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더 이상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딴소리하지 못하도록 나흘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을 일으켰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그런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여기 요르단강 이쪽에서 여기 베다니로 이제 가시는 내용이 17절에서 29절에 마르다를 만나면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누운 지 이미 나흘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떨어졌다. 여기 얼마냐?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3km쯤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4km가 10리라고 얘기하니까 한 7리, 8리 정도 이렇게 되니까 보통 뭐 4km 1시간이면 이제 걷잖아요. 그러니까 한 3, 40분 빠른 걸음으로 오면 올 수 있는 그런 거리, 거기가 이제 베다니예요.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알고 있고 또 저기 이제 금방 퍼져나갔겠죠.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친구들도 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19절 이 두 여인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서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이제 들어갔는데 사실 그 마을이라는 게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마을이. 거기 지금 마을 입구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예.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마르다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서 계시는 이 마을 입구로 나가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서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21절에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한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오라비가 지금 살아나는 거. 그렇죠? 그거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야기 들으면은 마르다나 마리아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사고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죽어서는 안 될 그런 나이에 이제 죽는다든지 뭐 사고가 생긴다든지 이런 일 생겨요. 그럼 뭐라 그래요? 왜 사고가 나도록 그냥 두셨어요, 주님? 좀 그냥 그때 좀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마르다도 똑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전혀 책망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기쁜,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세요. 시편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먼지와 같은 그런 그 실체로 구성이 된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마르다가 무슨 신앙 얘기를 합니까? 무슨 믿음 얘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사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리광 부리듯이 호소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7년 전인 2013년 11월 7일 여기 나와 있는 본문 중에 특별히 35절에 예수님께서 우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본문을 가지고 성도가 울면 예수님도 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가 지금부터 이제 정확하게 7년 전이니까 논현동으로 이제 이사 와서 이런 가운데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이 이제 생기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제가 아마 그때 설명했듯이 저희 집 앞에 소래포구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이 바다 길이 있고 이래서 물이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정말 울면서 차 속에서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이거 목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힘이 든다고 하는 걸 제가 처음 알고 그 전까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 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면서 제가 울면서 설교했던 그 설교가 성도가 울면 예수님도 오신다 이런 설교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여기 마르다 가듯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렸듯이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 이게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대로 믿으면 절대 울면 안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 그냥 호소하면 안 되고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거 다 얘기를 하냐. 제가 그랬잖아요. 주여 죽겠습니다 하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한다 그래요. 주여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시편. 사울이 쫓아오려고 할 때 정말 죽음 바로 앞에서 요나단과 나는 그 대화를 보세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가 이런 상황에 죽음하고 나 사이에는 한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 그렇죠? 거기 다윗의 그 시편 가서 뭐 아예 그렇게까지 아예 저자를 죽여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저 원수가 저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데 내가 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이 좀 대신 죽여주십시오. 그렇게까지 기도하는 그 솔직한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뭐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누구를 죽여달라. 저는 뭐 아무리 어떤 사람이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도 진짜 보기 싫어도 죽여달라고는 기도는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어쨌든 다윗 같은 경우 그 시편을 가서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그냥 낭떠러지 앞에 와서 서 있으니까 나를 쫓아서 저렇게 밀어내려고 하는 저 사람 좀 하나님이 대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까지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점점 빼지 마시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구덩이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이 대한민국 이 공산주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암덩어리에서 고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내어놓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다. 예수님이 전혀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내 혼을 쏟아놓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양동이에다 물을 담았어요. 물을 담아서 쏟으면 어떻게 이렇게 흘러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왕좌 앞에다가 내 혼을 쏟아놓는 거예요. 나의 답답한 사정을 쏟아놓는 겁니다. 이럴 때 성도가 울면 예수님이 함께 우시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생기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있어서 지금 7년 전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지금 여기 사랑침례교회 서창 캠퍼스에 와서 제가 지금 웃으며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호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예수님이 함께 울어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7년이 지나서 한 번도 생상해 보지 못한 이런 서창 캠퍼스 이걸 짓고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렇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이런 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23절에 그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오로아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곧장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마음 속에는 사람이 이제 다시 살아난다, 여기에 대한 그 확신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 가서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기. 그러니까 마르다는 앞으로 뭐 천년이고 2000년이고 뒤에 마지막 때 부활할 때야 저 사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일어난다. 이 경우는 내가 지금 일으킬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지금 틀렸다. 지금 나는 나사로가 지금 부활하는 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하면서 여기 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은 I am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나는 I am. 지금 가서 보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지금 다섯 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I am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현대신학자들, 자유주의자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몸의 부활, 뭐가 영체가 부활되고 뭐 이런 거 믿는 거지 진짜 이 몸이 어떻게 부활이 되겠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저 무덤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부활되는 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몸이 다시 일어나는 게 부활이에요. 둥둥 떠다니는 유령같이 다니는 거 그거 부활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는 bodily resurrection,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자, 구약성경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12장 2절에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전한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전한 치욕에 이르며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는 별들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지금 다니엘에게 맨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 부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한 자들의 영원한 이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또 거기 가서 보니까 13절에 다니엘에게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내 길로 가라. 내가 안식하다가 무덤 속에 누워있다가 그 날들의 끝에 맨 마지막 부활할 때 내 몫으로 정해진 곳에 가서 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분깃, 몫이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서 쓸 거다. 내가 너에게 준 땅 거기에 가서 딱 쓸 거다. 이게 뭐야? 부활할 거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를 보시면 이 부활에 대한 게 거의 이게 끝이에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것과 같은 그 믿음은 갖고 있었지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부활할 거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신학에 들어와서 드디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가서 보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냐,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어떤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됐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것들을 통해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냐. 첫 번째, 말씀을 통해. 그렇죠? 말씀을 통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모든 사람이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선을 행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한 정죄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두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들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아 부활하는구나, 이거를 보여주시고 맨 마지막엔 본인이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람이 부활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교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리, 사람은 다 죽습니다. 맞습니까?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는 게 끝이 아니고 죽어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를 보세요. 둘 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아있잖아요.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모습이 보이잖아요. 모습이 보여요. 가서 보니까 부자가 보니까 저기 나사로가 보여요. 자기가 옛날에 땅에 있을 때 그럼 나사로가 보인단 말이에요. 보여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몸이 다시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걸 우리가 교리라고 이야기해요. 죽는다. 죽는 다음에도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산다. 그렇죠? 죽은 몸이 다시 일어나. 이게 교리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하시는 건 뭐냐? 이 성경에서 교리를 끄집어내시고는 그거를 직접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 부활할 걸 믿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할 거,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부활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고 부활하게 하는 거는 예수님의 교리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리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리가 아무리 올바라도, 그렇죠, 머릿속으로 그걸 달달 외우고 알고 있어도 예수님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냐?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냐?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몸이 아픕니다.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의학 서적이 아니라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소해서 그 법정에 가야 돼요. 그럼 법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해요? 나를 대신해서, 그렇죠, 이 모든 문제를 풀어줄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습니다. 부활 교리가 사람 죽는 거 부활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부활을 시키냐? 부활이신 분이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부활이신 분이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내가 곧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리가 정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을 바이블 빌리버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가 있냐? 교리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교리가 저와 여러분을 나중에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왜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부활이고 내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영원토록 유지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부활을 준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마르다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죠.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스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여자의 씨 메시아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바로 그분,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신 그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게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엄청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런 대화가 나와요. 마르다가 다 이 얘기 끝나고 집으로 다시 가서 마리아를 이쪽으로 보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3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마리아도 뭐라 그래요?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다. 분주하게 바쁘게 돌아다니던 언니나 예수님 무릎에 앉아가고 열심히 말씀 듣던 마리아나 똑같이 답이,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똑같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게 뭐예요? 일반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믿는 사람 누구라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말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점점 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 하는 게 정상적인 그런 이야기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33절에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냥 막 우는 거예요, 33절에. 근데 마리아만 우는 게 아니라 같이 온 유대인들도 다 우는 거예요. 거의 20명이 30명이 왔는데 다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언가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과 하늘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모든 감정, 어려움, 고통 다 체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예수님이 그런 어려움을 이미 겪으셨다는 거예요. 겪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걸 지금 예수님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가장 큰 문제는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2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14절에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오신 목적이 뭐냐?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1차적인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 죽는 거 여기서 건져내려고 오신 거예요. 사람들 죽으니까 막 울고 옆에서 그런 걸 보고 예수님이 이와 같은 그 고통을 이게 괴로워하시잖아요. 33절에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정말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죽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죽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가 죽는 거예요. 이번에 최정렬 자매가 죽는 거 이런 게 정말 힘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죽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겪어야 될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35절에 드디어 예수님도 동참하셔서 우세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에요. 영어로는 Jesus wept. 딱 두 절로 두의 단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또 왜 우느냐? 쓸데없는 이론 들고 나서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뭐 럭맨이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다 헛소리입니다.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전혀 없어요. 성경의 해석은 문맥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맥. 여러분 이거 쭉 읽으면 예수님 왜 우셨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 거기에 참여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하시는 그 내용이 36절에 예수님이 우는 걸 보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보라 그분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으면 우는가.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상적인 해석이에요. 왜 그래요? 인간의 어려움과 고통을 보고 즉 죽는 걸 보고 죽음 앞에서 우는 걸 보시고 특별히 또 그 사랑하는 자가 죽은 걸 보시고 예수님이 고통에 참여하신 거예요. 매튜 헨리니 위얼스빈이 정상적인 주석가들 가서 보세요. 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래? 같은 그 죽음의 고통 그 앞에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거기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거다. 자 그리고서 이제 38절에서 44절에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38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가셨는데 그 무덤은 동굴이고 그 위에 돌이 놓였다. 자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그 무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덤이 되게 산이 있으면은 산의 언덕에 이 중간쯤에 굴을 파요. 굴을 파서 굴을 그냥 파놓으면 그럼 어떻게 목구멍처럼 보이잖아요. 목구멍. 그래서 돌무덤을 열린 목구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목구멍처럼 보여요. 거기다 돌을 굴려놨어요. 짐승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시체를 먹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돌무덤이에요. 산에다 굴을 파서 시신을 거기다 이제 안치했는데 그 당시 역사 기록을 보면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8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굴을 파놨다는 게 이렇게 8명이 들어가 수 있도록. 물론 귀족 같은 경우는 본인이나 뭐 본인 가족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이제 파놨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마 나사로가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미 거기 들어가서 이미 죽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39절에 돌을 옮겨놔라. 그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죽어서 이미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지금 풀풀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 40절에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니에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 벗어나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도 예수님이 꾸짖질 않아요. 마르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좋은 분인 거예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려움을 누구나 다 알고 보통 사람이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아무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 41절에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이제 옮겨 놓으니까 눈을 드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와 같은 기도를 드려요.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공생의 이 기간 중에 계속해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내 말을 들으신 분은 현재요.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합니다. 말한 게 뭐예요?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 그 지금 그 얘기를 했잖아요. 단순히 나사로를 살리는 게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죠? 이거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뭐라 그래? 나사로야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아름다운 일 안에 기록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안에 이미 뭐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은 누구만 나와야 돼요? 나사로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그냥 나오라고 하면 거기 사람이 다 나온다니까요 지금. 예. 지금 이런 일이 생겨 나사로야 나오라고 이야기할 때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이 수건으로 묶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줘 그가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해서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실증을 하신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몸이 풀려나니까 어떻게 할렐루야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어요. 거기 왔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앞에서 일어나잖아요. 눈앞에서 일어나더니 수위를 풀어주니까 돌아다니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사실이 입증이 되는 아름다운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서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많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어려운 일 우리가 당할 때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여기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기록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의 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어려운 일들의 해결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에 가니까 이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께서 그들 믿는 자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거기 모여있던 유대인들처럼 죽음 때문에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고 아픔도 다시 없으니 이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는 우는 일이 없다. 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의 썩을 몸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금 몸이 지금 썩어 있는데 이 몸이 어떻게 썩지 않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거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는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의 삶 내내 지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